VOA 세계 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이날 한국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전쟁의 위협은 여전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 방문에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미한 관계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주요 지역과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 점령지에서 실시한 주민투표의 압도적 찬성 결과에 이어 병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평의회 상원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70회 생일을 사흘 앞둔 10월 4일에 4개 지역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친러시아 행정당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로의 편입을 공식 요청했으며 러시아 관리들은 이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일부 점령지에서 강행한 합병 주민투표 결과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주민투표 결과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가 아니라 러시아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일부를 합병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강행한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우리는 가짜 주민투표나 어떠한 방식의 병합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압박할 새로운 제재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무역 제재 강화와 제재 대상 개인 추가, 제3국에 대한 유가 상한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등 주요 7개국 G7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통령 경제고문은 어제 유럽연합의 화석연료 수출로 러시아로 유입되는 자금을 더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어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미사일과 무인기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쿠르드 지역의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들은 계속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위협이 효과적으로 격퇴되고 테러 집단의 기지가 해체되며 쿠르드 지역 당국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까지 이 작전은 우리의 전적인 결의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 당국이 이라크 북부의 크루드족 반체제 인사들이 이란 내 최근 소요 사태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이라크 국영통신은 크루드 대테러 부대를 인용해 이라크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 인근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13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해 갈수록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주 목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국무부에서 열린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양측이 미국과 태평양 파트너십 관계 선언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태평양이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과 미래를 함께 건설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 법원이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과 그의 경제고문이었던 호주인 손 터넬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치 전 고문과 터넬 씨가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뷰이 뉴스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제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는 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핵무력 과시와 함께 김정은에 대해 위협을 멈추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북한의 무기 공급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급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강제 노동 착취를 통해 7개의 상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 노동부가 지적했습니다. 금요일이 내일 북한은 오늘에 이어서 맑은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적어도 모레 토요일까지 대부분의 지역 대체로 맑겠고 글피 일요일부터 차차 흐려지다가 오후부터 평안도, 황해도, 저녁부터는 함경남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6도, 낮 최고 21도에서 29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도 방문해 잔혹한 독재, 만연한 인권 침해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습니다. 현직 미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입니다. 85분간 이루어진 접견에선 미한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주요 지역과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포명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실 부대변인입니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양측은 확장 억제를 비롯해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한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한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방한 후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미한 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미한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동맹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서울에 이렇게 오게 돼 큰 영광이라며 남편이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중 이른바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미한 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a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해리스 부통령은 근 70년간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었다며 나의 방한 목적은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두 사람은 내년 미한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 접견 뒤 비무장지대 DMZ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에서 북한에 맞서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전쟁의 위협이 여전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 방문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포함한 나흘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백악관이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 DMZ를 찾는 것은 미한동맹의 힘과 북한이 제기하는 어떤 위협에도 맞서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일정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무장지대 방문 등 한국 방문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 visit will underscore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and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 내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만나고 지휘관들로부터 작전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함께 싸우다 전사한 수만 명의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방한 일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 등을 위해 25일부터 28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한국으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를 둘러봅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도 밝혔습니다.
I'll point you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statement which assess this test.
특히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등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런 행동을 볼 때마다 말한 것처럼 미국은 이를 규탄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외교에 관여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8일 오후 6시 1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발사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이런 시험을 해온 역사가 있다며 이는 특이한 일이 아닌 그들이 해오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doing these types of tests, so it's not it's not unusual.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맹인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이며 부통령의 방문은 이 같은 항구적 목표에 대한 증명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잠시 속보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오늘 오후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행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에만 탄도미사일 19차례, 순항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어제 미국의 항모전단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 김정은에 대한 위협을 멈추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오후 6시 10분께부터 6시 20분께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약 30km로 약 360km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고도 30km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 50km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은 높이입니다. 군은 재원상 사흘 전 북한이 발사한 것과 유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계열의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자주 겨냥하는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쪽을 목표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6번째고 지난 25일에 이어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지난 26일 시작해 29일까지 동해 한국 작전구역에서 진행하는 해상연합훈련에 반발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군당국과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항모 전단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미국 항모가 한국에 왔다가 떠난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적은 있지만 미 항모가 한국에 있는 도중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선 도발을 자제했지만 이번엔 항모전단이 참여한 미한연합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동해 쪽으로 보란듯이 미사일을 쐈다며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항모전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투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전략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핵 보유국이 된 이후에 핵 보유국에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군사 정책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미사일 도발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시점에 맞춰 이뤄진 점 또한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해리스 부통령 방한 직전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최첨단 전력인 이스칸데르를 레이건호 코앞에 발사한 것은 대미 군사 대응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밍을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는 딱 시점에 또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 나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위협을 해도 나를 위협하거나 하면 나는 더 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지 마라. 라는 어떤 경고로 보고 싶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과 장소가 다양화하는 추세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통상 아침이나 낮 시간에 미사일을 쏘곤 했지만 이번엔 저녁 시간을 택했습니다. 발사 장소도 사흘 전엔 평안북도 태천 일대였지만 이번엔 평양 순안 일대였습니다. 북한이 이스칸데르 등 실전 배치가 끝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 한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자신들의 공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 차원에서 남대로 이제 그 불특정 시간에 이제 사격함으로써 기습을 통한 오히려 좀 충격 효과를 좀 더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흔히 이제 발사했던 시간이 아니라 해질녘에 이제 갑자기 또 발사를 이루어줌으로써 기습을 통한 충격 효과를 좀 더 달성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을 보면 미 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며 북한이 향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는 30일엔 일본 해상자위대를 포함하는 미한일 3국이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펼칠 예정이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홍민 실장입니다.
향후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크고 작은 것들이 하반기에도 꽤 남아있습니다. 공중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훈련들이 사실 몇 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큰 규모의 뭐 항공모함이 더 동원되는 것 이외에도 한미연합훈련 남은 훈련에 맞춰서 북한이 유사한 방식의 단거리급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시위용 발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올해 연초부터 지난 6월까지 잇따라 미사일을 쏘다가 약 석 달간 잠잠했던 북한이 최근 다시 연속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7차 핵실험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와 관련해 이곳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과 미국 부통령 방문을 겨냥한 시위 차원으로 풀이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미사일 성능을 점검하고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앨런 김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usually has done this sort of missile test when there is a
북한은 주로 미한연합해군 훈련이 진행될 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으며 이번 도발도 미군 핵 항모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에 대한 시위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를 겨냥한 차원도 있어 보인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호는 항모 강습단을 이끌고 지난 23일 한국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레이건호는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 등을 이끌고 한국 해군과 함께 동해에서 29일까지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항모가 참여하는 한반도 주변 미한 연합해상훈련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가 이어졌던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5일에서 28일까지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29일 한국으로 이동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합니다. 미 정부는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을 한국 방위 공약의 확약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두 차례 발생한 북한의 무기 역량 과시가 정치적인 메시지에 더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안을 비롯해 최근 미한동맹 강화 움직임이라는 맥락에서 읽을 수 있고 북한 정권이 앞으로 수주 이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준비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 김 연구원은 북한이 본격적인 핵실험에 앞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 먼저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려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더 최적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정책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대내외 메시지와 더불어 군사적 목적 등 여러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Their fundamental goal is to make sure all this technology works and to advance their capability.
북한 미사일 발사의 근본적 목적은 기술이 작동하게 하고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거기에다 정치적 메시지까지 묶어서 보낸다면 북한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맞선다는 모습을 보여줘 북한 내부적으로도 얻는 효과도 있다고 매닝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들어 미사일 도발 이후 관련 성명을 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미사일을 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ever the reason, it's yet another violation of UN resolution.
무슨 이유가 됐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할 것이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잦은 미사일 도발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피로가 누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클링너 연구원은 실제로 북한은 올해 이미 그 어떤 해보다 많은 수의 미사일을 쐈다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will respond much more strongly to a nuclear test.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이미 북한 핵실험에는 훨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단호한 비판의 성명 외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DMZ 방문에서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해 더 확실한 미국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앨런 김 CSIS 선임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DMZ 방문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Vice President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send a very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앨런 김 선임연구원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인 핵 또는 미사일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수혁입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북한, 이란의 무기 공급책을 추적 중이라며 연루세력을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왕따 국가에 기대고 있다면서 이들을 단속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금융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28일 우리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개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비로 쓸 물자와 기술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조달 네트워크를 샅샅이 추적할 모든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every opportunity to go after nodes in a network of procurement that Russian designated individuals are using to seek.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러시아와 그 조력자에 대한 압박 유지, 미국의 제재와 향후 조치 검토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물자를 공급하는 이란과 북한의 개인 혹은 업체를 추적해내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priority for us looking for Iranian and North Korean supplying of Russian.
이어 이 잔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대기 위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이란이나 다른 어떤 네트워크에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집행할 것을 위원회에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can commit to this committee to powerfully imposing and enforcing sanctions.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울 도구를 조달하기 위해 구식 장비로 눈을 돌리고 북한, 이란과 같은 국제사회의 왕따 국가에 접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젠버그 차관보는 지난 20일 상원 은행의 청문회에서 이란이나 북한 업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의 단체 혹은 기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re is certainly a violation of sanctions when entities in Iran.
그러면서 우리의 접근법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완성됐다고 밝히면서 북한 정권의 7차 핵실험 시기가 다시 주목됩니다. 하지만 핵실험장 현장에 차량과 관측소가 아직 보이지 않는 등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는 아직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이 임박한 조짐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you know, I have looked at the recent satellite image services, not all yet in public.
특히 최신 위성 사진에서 풍계리 3번 갱도 주변에 차량과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핵실험이 내일 당장 이루어지거나 임박했다기보다는 10월 중순경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쁘지 않은 관측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위성사진상으로 3번 갱도 앞에 핵실험을 관측하는 관측소가 없는 것도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which are still missing when you look at the imagery.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what we don't see there is
하이노넨 연구원은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 2번 갱도와 3번 갱도 주변에 관측소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변의 낮은 건물들의 관측 관련 역량을 분산했을 수 있고 아니면 핵실험 직전에 컨테이너로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측소를 세우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달 발표한 북한 핵활동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5월 부분 폐쇄된 실험 갱도를 재개방하는 굴착 작업이 시작됐으며 3번 갱도에서의 굴착 작업은 5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실험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도 주목해야 할 날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 전술 핵무기 실험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I look at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gram, point of view of public statements of Kim Jong-un.
북한의 공개 성명들과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지금 전술 핵무기를 실험해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갱도가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필요에 의해 실험이 진행되는 것이고 3번 갱도는 소형 핵무기 실험에 적합하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핵 전문가인 셰릴 로퍼 전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은 28일 VOA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완성했다는 한국 국정원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 certainly sounds like they may be preparing to do another nuclear test. Well, it just means that now
3번 갱도가 완성됐다는 것은 북한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마련됐다는 것이며 실험 강행 여부는 그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도 3번 갱도의 입구를 재건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결정하면 이를 실행할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Rebuilding the entrances to the tunnels, specifically tunnel number three, it means that they have the option to test, but when they decide to test is still up to the final decision.
슈멀러 연구원은 갱도 입구를 재단장했다고 해서 북한이 즉각 핵실험에 나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원할 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실험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공공연히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상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뚜렷한 징후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드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의 혁김 연구원도 28일 VOA에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은 스스로 세운 계획표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실험장 준비 완료를 통해 국제사회에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소환과 관련해 국제사회 강력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엔 제재를 이행할 것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 보다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지난 2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IT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북한인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관여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이전하는 데 관여한 모든 업체와 개인 혹은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당국이 강제 노동 착취를 통해 7개 품목의 상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 노동부가 새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이 임금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강제 노동 근절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022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 강제노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금, 철, 섬유, 목재 등 7개 품목의 상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17가지 광물을 생산하는 35개 나라 목록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노동부는 2년 전 발표한 9차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7개 분야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강제노동은 처벌과 위협 아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동이나 용역을 뜻합니다. 국제사회는 강제노동을 현대판 노예의 일환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강제노동 피해자가 2,8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이달 초 VOA에 북한 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은 오랜 인권 우려 사안이라며 주민들은 종종 보수, 즉 임금도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며 구금된 사람들은 특히 영양실조와 기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77개국에서 158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후원 또는 방관으로 강제노동을 통해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핵심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통해 석탄과 의류, 신발, 조화 등 무려 18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서 벽돌과 면, 전자제품, 폭죽, 직물, 장난감이 강제노동과 더불어 아동노동으로도 생산된다며 중국 정부가 이런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선 강제노동으로 10개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제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보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관여한 회사와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또 국제노동기구와 유니세프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가 1억 6천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티 월시 미국 노동부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미국은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끝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철폐하려면 정부, 고용주, 노동조합,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근로자가 직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옹호하고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48개국에서 54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국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는 미국이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우주탐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아르테미스 캠페인 개발부 프로그램 통합 매니저로서 다누리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존 구이디 씨는 2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발사된 다누리호에 탑재된 관측 장비 섀도캠은 나사가 우주인을 착륙시킬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구이디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다누리의 임무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
We do know that the Korean ballistic transfer, which is a special, very difficult.
다누리를 달로 보내기 위해 고안된 한국의 탄도형 달 전이 방식의 궤도 운영 능력은 특별하고 비행 궤적이 까다롭습니다.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달을 훨씬 넘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가 추진기를 작동해 다시 달 궤도에 올려놓는 방식인데요. 연료를 많이 아낀다는 것은 곧 장기 탐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현재 다누리는 달 궤도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달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 중순쯤 다누리가 달 궤도에 도착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사팀도 다누리의 비행 궤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항우연팀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항우연팀에 따르면 추진기 작동을 통한 방향 조정 임무는 현재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아주 조용한 상태인데요. 다누리가 12월 달 궤도에 진입할 준비를 하며 비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누리에는 총 6개의 과학 장비가 탑재됐는데요. 이 중 나사의 협조로 탑재된 세도캠은 무엇입니까?
That is the NASA instrument and it's a very sensitive optical camera. It can actually look into
나사가 개발한 관측 장비인데요. 달에서 태양빛이 닿지 않는 극지방 분화구안의 영구 음영 지역을 정밀 촬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 수집을 통해 그곳에 얼음이 있는지 아니면 솜털 같은 것이나 달 표면을 연구하는 인간들에게 유용한 특징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누리의 이번 임무가 나사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CARI started the Kekula mission or Denari mission a few years ago before we decided
항우연은 나사가 달 복귀 계획을 결정하기 몇 년 전에 다누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나사가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싶은 달의 극지방을 들여다보게 될 첫 번째 우주선 중 하나가 다누리입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섀도캠은 달의 극지방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그것은 저희 나사팀이 앞으로 우주인을 어디에 착륙시킬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나사가 협력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나요?
There's actually a lot of areas we've been working with CARI on. The ShadowCam is just one example. I know that
사실 매우 많습니다. 섀도캠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항우연이 개발한 심우주 안테나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나사는 전 세계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태양계 전역에 우주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반도에 구축한 심우주 안테나와 같은 지상 안테나가 더 필요합니다. 나사가 개발하려고 노력 중인 우주 인터넷 역량도 한국과의 한 협력 분야인데요. 우주 탐사선과 인공위성 등을 서로 연결해 우주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 장치로 지연 내성 네트워크라고 불리는데 다누리에도 우주 인터넷 장비가 탑재돼 우주 인터넷 시험이 시도될 예정입니다.
나사와의 협력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What we've noticed working with KPLO is that the CARI team and in fact FASI and KICT
다누리호 관련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무척 예리하고 상당한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가졌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우주 탐사 경험은 없지만 괜찮습니다. 한국이 몇 년 전 우주 탐사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희는 한국과 같은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우주 탐사는 너무 광활하고 한국과의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파트너 국가들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나사의 달 탐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우주 미션에서 한국이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십니까?
South Korea is an impressive country and very great technical capabilities, and we want them as partners in the future.
한국은 매우 인상적이고 뛰어난 기술적 역량을 갖춘 나라로 미래에도 저희의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한국은 저희와 달 탐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우주 탐사에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이 협정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나사는 달에 장기간 머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들과 전 과정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탐사가 모두에게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존 구이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계획 담당 매니저로부터 한국과의 우주 탐사 협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존 기자였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이 최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토의 한국 대표부가 설치됩니다. 공동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나토는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한국 대표부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는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을 나토 한국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신전략 개념 속에서 동맹국들이 지역 간 도전과 공동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가 한국 대표부 개설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상주대사를 지명하고 나토 측이 이를 승인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대사 승인 절차에는 약 6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토 한국대표부 대표는 주 벨기에 한국대사인 윤순구 대사가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 한국은 적극적인 나토 파트너라면서 나토와 한국은 2005년 이후 공동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확산, 사이버 방위, 테러 방지,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 운용성, 화학, 생물, 방사능, 핵 방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냉전 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창설된 집단 방위 기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다수의 유럽 국가 등 30개국이 정식 회원국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들은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는 2010년에 만들어진 전략 개념을 전면 수정했고 특히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베이징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서방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상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나토 대표부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적극 추진됐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나토 대표부 설치 결정은 나토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우리 위상에 걸맞은 나토 관련 외교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미국이 한국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는 것은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며 나토에서 한국의 역할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 회원국에게 북핵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본부장은 이날 아시아 태평양 4개 파트너국 초청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사회에 참석해 북핵 문제 현황과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이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와 EU 대외관계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관련 한 EU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28일과 29일에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북핵 대응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최근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 간 트럭 등 차량 운행은 여전히 뜸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활발했던 교역의 상징인 트럭 운행이 막힌 상태에서 북중 무역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프랑스 국립우주원과 에어버스의 위성사진에 나타난 북중 접경 지역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특히 양국을 연결하는 조중우이교 바로 앞 공터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한 대도 없습니다. 사진에 찍힌 현장의 반경을 다리에서 500m로 넓혀도 버스와 승용차 몇 대만 눈에 띌 뿐입니다. 중국 단둥 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중우이교 북단 끝자락에 위치한 중국 세관 야적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50m 넓이의 이 야적장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트럭들로 북적이던 곳입니다. 가장 최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28일자 위성사진에도 같은 모습이 확인됩니다. 두 나라 국경무역이 열차를 통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북한 신의주 중국 단둥 간 화물열차가 26일 150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 등은 물자를 실은 열차가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갔다가 빈 차로 다시 단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을 실은 열차가 하루에도 수차례 국경을 오가고 화물 트럭 수백 대가 통행했던 과거와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3년 전인 2019년 11월 27일자 맥사 테크놀로지 위성사진에는 한때 활발했던 북중 교역 현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중의교 초입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은 차량 행렬로 신의주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트럭 수만 50대가 넘고 다리에서 도심까지 1.5km 구간이 차량으로 엉켜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북중 무역은 대북 제재로 이미 한풀 꺾인 뒤라 정상화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잔뜩 위축된 양국 간 교역은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8월 북중 교역액은 9,032만 달러로 전달에 7,271만 달러보다 약 24%가 늘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8월에 2,878만 달러에 비하면 무려 21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증가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급락한 두 나라 무역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이전 혹은 대북 제재 본격화 이전인 2016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난달 양국 교역액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로 강력 제재 이전인 2016년 8월 북중 무역액은 6억 2,829만 달러로 올해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심지어 제재 강화 이후인 2018년 8월에도 2억 1,986만 달러를 기록해 역시 올해보다 2배 넘는 교역량을 보였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미국의 친밀감을 느끼는 등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친밀감도 높아진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데 신냉전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2일 공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와 협력 대상 이미지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6%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77.6%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연구원은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80%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전 기록한 53.3%와 비교하면 무려 3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도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86.3%를 보여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며 신뢰를 보인 응답도 70.6%에 달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9.7%로 작년보다 3.7% 하락했고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5.1%, 중국 3.9%, 올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0.5%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반도 평화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뽑혔습니다. 전체 조사자의 44%가 중국을 위협국가 1위로 꼽았고 36.9%는 북한, 러시아는 8.5%가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연구원은 역대 1%대 혹은 그 미만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이 올해 급증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지지에서도 조사자 중 40.7%는 미국이 통일을 원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중국은 93.3%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주변국 인식조사를 담당했던 한국통일연구원의 황수환 박사는 이날 발표 행사에서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친밀도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고 더 이제 증가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일본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적인 중요성, 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은 이제 사드 배치 이후부터 계속 그 경계하고 적대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연구원은 특히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해 올해 19.1%를 기록한 걸 주목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일본에 대한 친밀도가 20대, 30대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오히려 20대, 30대에서는 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서로 이제 역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밀도 조사에서도 미국인을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자의 44.5%를 기록해 지난해 36.7%에서 약 8%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도 22.1%로 전년에 17.8%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신냉전 시기에 미국과 일본을 협력 대상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이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자의 92.5%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6%에 그쳐 관심도가 계속 내림세를 보였고 특히 20대는 27.8%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해 젊을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23년 만인 1972년 9월 29일 중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중국 수상 저우원 라이와 외상 지펑페, 일본 총리 다나카 카오에이와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의 이름으로 양국 국교 정상화에 관한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입니다. 다나카 총리는 1972년 9월 25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29일까지 저우원 라이와 회담을 가진 끝에 이 같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일본 측은 과거에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비정상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날로 종료된다.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재차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일 국교 정상화는 불과 4일간 교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13년 9월 29일 디젤 엔진의 발명가 루돌프 디젤이 실종됩니다. 영국행 증기선을 타고 가던 디젤은 밤사이 행방불명됐고 그리고 10월 10일 네덜란드 어선에 의해 북해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당시 사인은 특허권 시비로 인한 자살로 결론났지만 사망 당시 타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독일 정부가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 암살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디젤은 185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독일 뮌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폴리텍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1893년 합리적 열기관의 이론과 구조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 디젤 엔진의 초석이 되는 연구가 담겨 있으며 같은 해인 1893년 루돌프 디젤은 관련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